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는 심령, 그 의지, 이루고야 많은 정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상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속된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크기를 실제보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와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 같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 우리를 그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진리시대 하고 살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무엇으로 비교해도 우리가 그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견주어 볼 만한 다른 경험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조롱받게 하시며 가시관을 씌우시며 흉터를 입히시며 채찍에 맞게 하시며 피 흘려 드디어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크기에 관해서는 성경에 좀 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본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죽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혹시 죽어줄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죽을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다. 원수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비와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신적 사랑과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예레미야 31장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서 33절까지 공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니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내용으로는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커다란 사랑과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인도하였어도 말을 듣지 않더라. 그보다 더 가깝고 더 직접적인 간섭은 없습니다. 손을 잡아 끌어.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더라. 원래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와야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했다 할 말이냐? 이 원칙적인 문법 구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네 남편이 되었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끌었다. 그래도 네가 말 안 듣더라. 그 다음 나올 말은 저주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네가 당한 일은 싸다 는 얘기해야 됩니다. 뜻밖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지독한 방법으로 나쁜 쪽에 들어간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기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어오면서 그 엄청난 사실이 역사적이고 웅장한 경고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빼신 바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억된 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한 번이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늘 배반했어요. 늘 배반했습니다. 대표적인 스데반의 설계,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계야.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한 적이 있었느냐? 옛날부터 온 선지자 중에서 너희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네 하고 항복해 본 적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엘리야는 광야로 쫓아버렸어.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가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드디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 적입니다. 버리신 적입니다. 꾸짖으시죠. 예, 욕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무섭게 아픈 길을 걷게 하십니다만 그건 한 번도 저주였던 적이 없고 심판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구약의 그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부닥치는 안타까움이 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나라도 이러지 않겠다. 나라도. 누구라도 이럴 리가 없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보다 더 짙은 사랑으로 다시 될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은 이렇게 실감나게 기록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해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알게 됩니다. 무섭다는 표현은 안 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집념과 그 크기에 대해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어서 드리는 단어입니다.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말을 안 듣고 그토록 맞고 맞아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맞은 상처뿐 건을 그래도 회개치 않을 바벨론에 팔 수밖에 없고 미디안에 팔 수밖에 없고 아수르에 팔 수밖에 없었던 자식들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심판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기만 하면 늘 우리 마음에 꼭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집요하시고 능력의 사랑이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그렇게 한이 없으시다면 지옥은 뭡니까? 이 얘기가 당장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옥에 가는 사람 없지요. 그냥 괜히 우리를 전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놓은 것이죠, 하나님. 우선 하나만 해결하고 들어가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 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로 왜 만족 못하시고 사실은 가는 사람 없지요? 왜 물어보세요? 사실이 그러면 지금도 농땡이 들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얘기들이 그것을 설명하는 말로 역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그가 우리를 지으신 가사 우리를 그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불러 우리의 운명을 그의 자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도망갈 자 없고 실패될 자 없다 그럽니다.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 가는 사람은 창세전에 기억 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왜 갑니까? 여기 오늘 있는 본문 18절 말씀에 의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억 가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이게 거꾸로는 안 붙이십니다. 얘를 거꾸로 붙이십니다. 기억 가는 건 운명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쪽이 동심이 그렇게 무책임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할 수 있지. 이게 목사와 교사의 차이입니다.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과 목사의 차이일 겁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정과 사랑을 쓴다고 해서 그 반대에다가 사랑을 안 줬고 예정을 안 했다라고 붙이는 것은 신앙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을 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과 우리를 믿지 못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는 꼭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100m를 몇 초에 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빠르십니다. 기질 나서 그렇지 굉장히 빨리 뛰십니다. 빠를 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홍 목사님은 팬텀기 같다 그럽니다. 팬텀기는 하얗게 안 생겼어요. 너무 티티하게 생겼어요. 빠르다고 설명할 때만 비행기라 그럽니다. 무겁다 그럴 땐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는 돼지라 그럽니다. 꼭 그렇게 돼요. 얼마나 쪘느냐? 돼지가 쪘죠. 돼지와 팬텀기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빠르다 그럴 땐 제트기다 그럽니다. 무겁다 그럴 때는 꼭 코끼리다 그럽니다. 똑똑하다 그럴 때는 박목사 닮았다 그럽니다. 늘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팬텀기가 뭐에 무거워요? 뜨는데 공기보다도 가벼운데 사람을 불태우기도 또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면? 성경이 그가 하는 말들과 설명들을 어느 하나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동원한 얘기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행복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 것이다. 근데 왜 만드셨는가? 그걸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누구 책임이라 그래야 맞습니까? 하나님 책임이라 그래야 맞죠. 말이야. 결국 거기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다 보니까 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이 됐을 것 아니냐? 사탄 되려고 할 때 그냥 귀싸움을 한대 때렸으면 됐겠느냐?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무슨 약점이 있으니까 반란자가 일어났을 것 아니냐?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이면 안 믿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모순점과 하나님에게 분명히 약점이 발견되면 안 믿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항복해서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거기에 정당성이 있어서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항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가 엇갈리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믿기로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메주 색깔이 좀 빨갛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항복과 내 설명을 위해서 동원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고 하나님에게 손해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무식하기로 하겠다. 이게 우리들의 근본 사슴이다. 아닙니까? 우리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느냐 하면 지식 일변대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의 기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능한 한 이론 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는 이론 정연하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되는 것은 어쨌든 나와 동등하거나 이하의 내용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보재기로 물건을 쌀 때 그 물건보다 크지 않은 보재기로 어떻게 물건을 쌉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 항복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뿐이지 이해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똑똑한데 왜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하나? 우리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지 몰라요. 우린 옛날에 100점만 맞았는데 우린 뭐 50점 맞은 걸 요새 그 기억할 필요 없어. 기억나는 게 다 100점짜리. 우리 자식들은 늘 틀려갖고 누굴 닮았나, 물을 나쁜 걸 먹어서 이런 걸 낳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연령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게 우열이 없습니다. 같은 인간은 거의 대등하기 때문입니다. 대등해도 다 안 쌓아집니다. 하물며 아들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명심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설명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내 영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따져서 아주 원색적으로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우리는 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만 믿겠습니다. 어딘가 좀 이상하지만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안 믿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자세는 이겁니다. 만일 내가 이해하려고 하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따져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모순이 드러난다면 나는 오히려 내가 모순을 안기로 하겠다. 우리는 행복하고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셨고 이 전능하신 정열로 그를 찾아갔는데 그가 예수를 안 믿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왜 모르냐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몰라도 나는 행복하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잊어서는 안 되는 자세,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을 없는 말씀을 통하여 간직하십시오. 흐트러짐 없이, 유혹받으심 없이, 스스로 자기 올무에 걸리심 없이 이 세상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권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었는지 설명하라면 설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고백만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예,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해 안 가고 어느 부분에서는 섭섭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섭섭함과 이해 안 가는 것들을 그저 삼키고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를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길이 늘 지혜롭고 늘 높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자리를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입증할 것이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